2014년 9월 21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이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차지한다? 예, 미인을 차지한다.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미인들은 용기 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용기 있는 자라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아무리 마음에 드는 아가씨, 미인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물론 다가가서 이야기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고 있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사회 갈 때 보면요, 보통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메시지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끝나고 막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내가 정말 결단했습니다. 무슨 얘긴가 들어보면 이제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설교 끝나고 나면요 고백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는요 깨달음도 얼마나 빠르고 막 확실한지. 뭐 게다가 이런 이제 설교 내용들은요 막 금방 적용합니다. 다른 거는 적용을 좀 더디해도 이런 거는 반드시 적용합니다. 말씀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미숙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숙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역사의 획을 그었던 사람들, 그 위대한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엄청난 용기를 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번에 또 영화가 개봉해서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명량 다 보셨죠. 이순신 장군. 그거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용기를 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포기했을 그 순간에 용기를 냈던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분위기와 그런 흐름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없고요. 뭐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시기에도 큰 일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웅적인 사람들은요. 소위 난세에 나옵니다. 어려울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시대 가운데 용기 있게 일어섰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지고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만 해도 뭐 히틀러나 또 무솔리니에 대항해서 영국의 처칠이라든지 또 미국의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 용기를 더 높이 사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면은 뭐 굉장한 분 아니겠습니까? 기념일도 지키고 있고요. 그분이 한 연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가서 이제 한번 봤었는데요. 그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념관 앞에 보면은 그 밑에 바닥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서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을 했던 그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확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었죠. 한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근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그 옛날의 노예의 자식들과 또 그 옛날 노예 주인의 자식들이 함께 형제애라고 하는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명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나라에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용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반드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가정주부 가운데서도요, 엄청난 용기로 인해서 그 자녀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역사의 한 줄기가 바뀌게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잘 기억되지 않지만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이 피터 보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요한 웨슬레잖아요. 그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과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본인이 고백하기로 진정한 conversion, 회심이 없었던 그때에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던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포함한 그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닥쳐온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막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막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배의 한쪽을 봤더니 저기 한 무리의 독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는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죽음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순간에 전혀 맞지 않게 너무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 웨슬레가 아, 저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닌가, 정신지체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닌가, 가서 이 상황을 잘 얘기해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두려워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 피터 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니 당신들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피터 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요한 웨슬레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말을 마음가운데 많이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요한 웨슬레의 회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웨슬로로 인한 영국 땅의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불길은 미국 땅까지 또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과 말이 이렇게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격상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요, 크리스천들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 위에 더 뛰어나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만드셨고 또 부르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 한다면요, 다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만 믿어지면 나머지 것 믿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병자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물 위를 못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있느냐, 그 아는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도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물건 살려면은 미국에서는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달러를 내고 물건을 사는 이게 통화되는 화폐인데 천국에서도 그런 유통되는 화폐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또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는 화폐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즉 faith의 스펠링은 바로 R-I-S-K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스펠링은 R-I-S-K, 즉 risk라는 겁니다. 위험 혹은 모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요, 수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인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보 사이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1편 24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Deuteronomy 3:2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할 때요,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던져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다윗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유언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든지요. 처음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심지어는 천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은요. 구약에서만 반복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7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진심으로 믿고 나의 말씀으로 붙든다면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요. 용기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용기 있어. 그 사람은 두렵지 않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내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필드이기 때문에, 터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일하는 것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거두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또 필요한 소용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못 벌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다가 저렇게 흘러갔다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또 저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늘 후회해보지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뿌리가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용기 있게 붙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 말씀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분명히 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자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담겨져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용기를 낼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혹은 나는 나의 성실함을 믿지, 이게 아니라 나의 용기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보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 가운데 거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어떤 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당장에 어렵고 당장에 두렵고 당장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그것을 알면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지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지나고 나서 돌아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순간에도 알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용기를 낼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붙드는 한 왕, 히스기야의 그 왕의 말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안심을 얻게 됩니다. 즉,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때 거짓은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두 번째 근거는요, 7절에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조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것. 그것이 근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큰 용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은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젊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따라서, 상황에 따라, 심지어는 나의 조건에 따라 내가 좀 착하게 살든 못났게 살든 좀 의롭게 살든 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든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내가 근거를 둔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죠. 왜?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나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큼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조차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만큼 안심과 담대함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역사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거짓된 말과 방법으로 돈을 버는 현장 속에서 진실된 말과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를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일을 선택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자 전업주부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대로 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마음은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때 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주는 것이 더 풍성히 받는 것의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함께 흘러가기보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힘겨운 길을 택할 때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어떻게 술, 담배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비즈니스 합니까? 어떻게 11조 다 하면서 생활합니까? 어떻게 애인 하나 정도 안 두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의 눈과 말과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봤더니요, 외도에 대한 어떤 무슨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쭉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요, 외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동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데에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생이던 두 딸이 중국에 이제 성경을 밀반입하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와 함께 여름방학 때 중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와, 너무 귀하다, 너네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 못 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 그것도 잡히면 큰일이잖아요. 불법인 걸 하려고 가는 거니까. 성경을 반입하려고 가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오신 것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두려움과 위험을 피하기보다 맞서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중국에서 통관을 지나갈 때 이미 적발된 거죠. 그래서 딸 둘이 따로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 목사님이 못 들은 거예요. 전화했는데 집에 안 계셨던 거죠. 메시지도 나중에 들은 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하셨겠죠. 며칠 후에 이제 보니까 잘해서 이제 나오긴 나온 거죠. 근데 며칠 후에 베이징에서 큰 딸이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혼자서 길을 잃고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공중전화로 콜렉트콜을 하면서 전화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전화기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이 완벽한 영어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다행히 또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서 두 딸이 또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거죠. 중국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목사님이 이번만큼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두 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사모님으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만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십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로 마음먹고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포기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있을 때 누가 봐도 야, 너 정말 안 됐다. 너 정말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더더욱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평강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그것이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시금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아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선택해 봤을 때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데이빗 올링거의 My Deliverer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Great I am.